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57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고서를 내고 항생제 내성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114개 나라에서 모은 자료들을 분석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술을 한 뒤 절개비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는데요.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먹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항생제 최대 남용 국가라는 사실 아시는지요?
이번에 나온 WHO 보고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일반 감염을 치료할 때 항생제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WHO는 이런 심각한 위협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WHO 보고서는 특히 설사나 폐렴, 비뇨기 감염, 그리고 성병 같은 흔하고 심각한 병을 가져오는 서로 다른 7개 박테리아에 생긴 항생제 내성에 집중했습니다. WHO의 부사무총장으로 보건안전 분야를 맡고 있는 케이지 후쿠다 박사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병원들이 치료할 수 없거나 거의 치료하기가 힘든 감염 사례를 보고한다고 말합니다.
If we take a look at an important infection like gonorrhea,
가령 임질 같은 성병을 살펴볼까요? 임질은 하루에도 100만 명이 걸리는 주요 성병인데요. 현재 10개 나라에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임질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임질이 발견된 나라로는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그리고 영국 등이 있습니다. 임질은 불임이나 자궁의 임신, 그리고 신생아의 실명을 가져옵니다. WHO 보고서는 또 비뇨기 감염 환자의 반 이상에게 항생제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오래 고통받고 목숨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가축을 키울 때 항생제를 쓴 것이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고 설명합니다. WHO의 케이지 후쿠다 박사는 현 의료체제가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들을 보호하려고 항생제에 의존한다고 설명합니다.
It means that when people develop cancer and are on chemotherapy,
암이 진행 중이거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또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합병증이 오거나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신생아가 충분하게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양 상태가 부실한 아이들도 감염에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염 환자가 더 오래 병원에 머무르게 되거나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함으로써 의료 비용도 증가합니다. 후쿠다 박사는 효능이 좋은 항생제가 그동안 인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으로 모든 사람이 특히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WHO는 이번 보고서를 약 내성을 해결할 국제적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WHO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합니다. WHO 보고서는 또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과 동시에 점점 효능이 떨어지는 약을 대체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양 생물의 약 3분의 1이 산호초에 삽니다. 산호초는 또 폭풍 피해를 막아주고 수십억 명에게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바닷물 온도와 산성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호초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산호 가운데 약 80%가 죽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호주 대산호초 가운데 75%가 사라졌는데요. 최신 연구 결과 열에 강한 산호가 점차 기온이 올라가는 환경에서 산호를 보존하는 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홉킨스 해양기지의 스테판 팔룸비 씨가 이끄는 과학자들이 태평양 미국령 사모아에 있는 나군 섬에서 산호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인접한 두 연못에 사는 산호를 연구했습니다. 두 연못 가운데 한 곳의 수온은 섭씨 35도에 이릅니다. 이 온도는 산호가 견딜 수 있는 온도보다 높은데요. 반면에 다른 연못의 수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해양생물학자인 팔룸비 씨는 서늘한 연못에 살던 산호를 수온이 높은 곳으로 옮겨놓고 이 산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And the simple question was, can an individual coral
궁금한 점은 간단합니다. 산호가 따뜻한 물에서 살거나 열에 견딜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산호가 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점도 궁금했습니다.
서늘한 연못에 살던 산호를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실험실 수조에 넣어놓고 약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옮겨온 산호 가운데 약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연구진은 산호가 수온 변화에 적응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갖추는 기관에 비해 생리적으로는 재빠르게 주변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We estimate that it would take about 50 to 100 years for evolution to generate this kind of change.
산호가 진화를 통해 수온 변화에 적응하는데 약 50년에서 100년이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산호는 일단 주변 환경에 생리적으로 나름대로 신속하게 적응해서 열이 주는 압박감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열에 견디는 능력을 보유하려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산호초에서 원래 따뜻한 부분에 살던 산호가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팔룸비 씨는 지적합니다.
They had the genes to be able to live there, and they also had the physiology to be able to adjust to it.
그런 산호들은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죠. 이런 산호들은 또 후천적으로도 따뜻한 수온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늘한 곳에 살던 산호도 따뜻한 곳에서 견딜 수는 있지만 그런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팔룸비 씨는 올라가는 바다 기온에 몇몇 산호종이 적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호종은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But this ability to respond physiologically and evolutionarily,
따뜻한 수온에 즉각 적응하는 능력에다가 이런 환경에 견딜 수 있게 진화하면서 산호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팔룸비 씨는 열에 나름 잘 견디는 산호를 우선 보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팔룸비 씨는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런 산호종이 손상된 산호초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한 내용이나 이들이 손전화로 보낸 문자 전갈이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 전갈이나 전화 통화는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뒤에 모두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는 물속에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런 전파의 성질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닷속에서 선전화로 음성통화나 카카오톡 같은 문자 전가를 주고받지 못하는 이유가 잘 알다시피 전파가 통하지 않아서인데요. 그런데 전파는 왜 물속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파가 물에 닿으면 일부는 반사되거나 굴절됩니다. 반사된다는 건 아예 전파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유행이 반사되지 않고 물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전파가 굴절돼서 원래 신호가 온전하게 선전화에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파가 물속에 있는 수신기에 닿으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반사와 굴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입니다. 반사와 굴절되지 않은 전파는 물이 흡수합니다. 만일 흡수되는 전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속에 있는 손전하에 도달할 수 있는 전파가 적어지겠죠. 게다가 바닷물은 일반 물과는 달리 전해질, 즉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전파는 전해질을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전파는 철같이 전해질로 구성된 금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음성통화가 끊기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엘리베이터 안이 전해질인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 탓에 선전화 기지국에서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물속 거리는 이론적으로 10m 내외라고 하는데요. 보통 3m 이상을 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